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그 고난이 있은 후에 있게 될 또 부활의 영광을 또 기다리고 고대하는 기간이 또한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첫 번째 당신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다음에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고난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인 우리들의 문제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많이 우리가 쏠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영광만 우리가 온전히 신경 쓰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릴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어떤 봉사의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교회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교회에 있는 좋은 시설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더 많은 우리의 관심일 때가 많다라는 그런 반성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을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을 믿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시간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내가 소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그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내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으며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이 없는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과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축복과 성공을 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무엇이지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거든요.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바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시험이 아니었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은 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놀라운 어떤 그런 일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셨거든요. 근데 왜 떠나셨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당연히 왕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 노골적이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되라고 하는 시험, 바로 그 시험과 다르지 않은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모든 기간에 매일매일 반복돼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라 라는 시험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받았고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게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박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모아든 사람이었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자 어떤 박해가 또 이어졌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수많은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박해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한 박해였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뭐 카타콤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들을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가장 박해가 심한 이 시기에 바로 이들은 가장 능력이 있었고 가장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된 다음부터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가 가장 큰 능력을 행하던 그 시대, 가장 큰 힘이 있었던 시대, 심지어는 왕조차도 막 갈아치울 정도로 힘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중세시대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영광만 추구하던 그 시대를 바로 가장 어두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하는데 가장 그 밝은 빛을 비추기에 좋은 환가 여건이 주어져 있는 그 시기에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에 대한 회개 운동으로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종교입니다. 결코 영광만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그 당시의 캐톨릭의 신앙을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비판하며 십자가의 신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종교입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그 출발점을 십자가에서 찾아야지 결코 영광에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되는 변화산 혹은 뭐 변모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당신 자신이 순환을 당한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8일쯤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나고 변모가 되었다. 그래서 변화산, 변모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광채가 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변화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잠시 잠깐의 영광이 마음에 빼앗겨서 주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외하여 하사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이렇게 해석하게 돼서 배울 때였어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친구 중에 동기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회학적 해석에 아주 새로운 해석 방법이 방법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이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함께 살자고 청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가에 대한 사회학적인 새로운 해석이 나왔대요. 그래서 다들 같이 어떤 해석을 했는지 아냐고 물어봐서 학생들이 다 귀가 솔깃해서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막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으면 누가 지어야겠습니까? 고기잡이가 초막을 지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목수가 초막을 지어야겠습니까? 그래서 목수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하고 내려가셨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일리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근데 얼마 전에도 이런 똑같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그분도 물론 이제 농담을 하신 거지만 뭐 바로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산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머물고 싶은 곳,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고 싶은 곳. 근데 그들이 산 밑에는 무엇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자들이 다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열두 제자 중에 세 명밖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그곳에 있고 산적한 일도 많고 그리고 산 위에 초막을 지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먹을 것도 없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물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이 경험은 바로 천국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광과 축복이 너무나 황홀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입니다. 바로 천국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끔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천국 그러면 뭐 천사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뭐 그런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맨날 영광만 높이고 이러면 살아가는 삶이 참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막연히 생각할 때는 천국이 좀 단조로운 삶인 것 같고 지루한 삶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경험해 본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냥 초막을 짓고라도 그곳에 있고 싶을 정도로 황홀하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사모함과 가장 큰 기쁨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의 모형으로 일순간 체험하는 곳으로 바로 이 변화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은 또한 영광인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의미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나누신 이야기는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절 31절의 일부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5절에 또한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이렇듯 하늘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곳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두 번째는 오늘 있은 이 말씀의 부분이고, 또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 바로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세 부분은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뭐 세례를 받으실 때는 그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고, 또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공생애 기간에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 전후에를 기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부활에 있기 전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고 그리고 전환되면서 그 고난에 관한, 순환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이 고난의 길로, 십자의 길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완성되고 부활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전환점에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율법서와 예언서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러한 고난임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변화산을 계기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순환의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모산 사건, 변화산 사건은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변모산의 사건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가장 영광된 장소에서 가장 큰 고난의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가장 큰 고난의 십자가가 있은 후에, 사흘 후에 가장 큰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즉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늘 함께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희망을 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있다 할지라도 굳건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비록 버겁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그 영광의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고난의 깊이만큼 더욱더 큰 영광과 기쁨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무엇을 반성하게 합니까? 우리는 결코 영광만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 쫓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웨슬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는 감리교가 없어지는 것을 겁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리교인들이 부유해져서 타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혹시나 왜슬리가 걱정했던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가 걱정했던 것만큼 뭐 부유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십자가가 아닌 주님의 고난이 아닌 우리의 사명이 아닌 그 영광에만 완전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처음 목회에 나갔을 때는 십자가와 영광이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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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좀 큰 교회 부목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큰 교회, 좀 큰 교회라 아주 큰 교회였는데 교회 부목으로 가서 이게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십자가 설교보다는 이렇게 영광, 뭐 잘되고 이렇게 기쁘고 뭐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제까지 설교를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노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노인들에게 가뜩이나 삶이 빡빡하고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데 뭐 소망도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젊은 목회자가 매일 뭐 십자가 설교만 하고 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만 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더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십자가라든지 고난에 관한 설교보다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영광의 어떤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동안 이렇게 뭐 영광, 기쁨, 감사 뭐 이런 설교만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았고 그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지만 올해가 이 2019년이 의미 있는 해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1999년에 처음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단독 목회한 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만 설교하는 것도 영광만 설교하는 것도 다 반쪽짜리 설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설교도 영광을 강조하는 설교도 반쪽짜리 설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실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그 십자가를 이겨야 하고 또한 십자가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속에서 영광을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 십자가와 영광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려면 그 십자가가 말씀을 따르는 십자가가 될 때만이 영광과 함께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그것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일 때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막 마음이 동정과 연민에 휩싸여서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십자가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그것을 다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출발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면 무조건 영광이 뒤따르고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영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도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얻는, 그 길을 통해서 받는 바로 그 고난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없는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을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23절에 24절에 나와 있는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당연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적인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조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에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당연히 반드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만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끝은, 그리고 끝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지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손해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 이유는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동행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에 축복하시고 그 길을 생명과 부활과 영광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들 역시 영광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져야 될 우리의 사명들의 십자가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 영광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양태를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거부함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른 때도 아니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길을 믿음의 길로 두려움 없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